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인도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를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러시아는 인도에 앞으로 20년간 적어도 6기의 추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발한 BBR 1200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도가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 시설은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한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양국이 군사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브라모스 미사일 생산 작업이 성공적이고 러시아가 설계한 신종 전투기와 수송기 공동 제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서방의 군수품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번에 러시아가 제작한 헬기 사업 합의를 성과로 지적하면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979년에서 1981년 사이 444일간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이 30여 년 만에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억류됐던 인질들 가운데 생존자 37명과 이미 사망한 16명의 유족들에게 개인당 440만 달러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괄 지출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인질의 배우자나 자녀들 각각에 대해서도 최대 60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당시 미국인 인질들은 1981년 석방 과정에서 이뤄진 이른바 알제 합의에 따라 이란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이 금지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과거에도 이 같은 금전 보상 법안이 추진됐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시리아 군 전투기들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지역을 공습해 적어도 20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주장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시리아 정부군이 어제 하무리에 지역에 공습을 가해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해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분쟁 지역의 폭력 사태를 감시하고 있는 현지 활동가들은 이번 공습으로 사망자 외에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의 거점인 다마스쿠스 외곽의 반군 장악 지역에 종종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가스 탱크가 폭발해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폭발은 어제 아남브라주 니웨이 마을의 한 가스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스를 실은 화물차가 하역 도중 폭발하면서 공장 전체로 불이 번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조리용 가스통에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전체 부상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 12월로는 드물게 강력한 회오리바람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해 적어도 1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토네이도는 미시시피와 테네시, 아칸소, 미시건 등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미시시피에서는 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커 주당국이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도 6명이 숨졌고 아칸소주에서는 1명이 강풍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미시건주에서는 주택과 상가 건물 상당수가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수백 가구의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쓸쓸한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 산둥성의 한 광산이 붕괴돼 19명이 실종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산둥성 핑이현 당국은 오늘 성명에서 석고 광산 붕괴 사고 이후 현재까지 4명이 구조됐다며 위치가 파악된 6명에 대한 긴급 구조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부 19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남부 광둥성 선전시에서 대형 토사 붕괴로 1명이 숨지고 75명이 실종되는 등 각종 재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일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설계를 간소화해 신뢰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내년도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처가 꼽혔습니다.
Because we know so little about the inner workings of that regime. You know, its leader Kim Jong-un.
한 외국인 관광객이 평양시내 피자 전문점을 방문해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며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설계를 간소화해 신뢰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설계 변경으로 실전 배치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뉴스가 22일 북한이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 우주로켓 분야의 전문가인 존 실링 씨와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 센터 소장 등 3명의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존 KNOAS의 설계를 바꿔 성능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길이가 지난 2012-13년에 공개했던 것보다 짧아졌고 기존 3단체에서 2단체로 바뀌는 등 간소화됐다는 겁니다. 또 탄두 모양도 과거 뾰족한 형태에서 뭉툭하게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엔진 등 기술적으로는 과거 미사일과 많이 비슷하지만 구조 설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된 게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계 변경으로 미사일의 잠재적 신뢰도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에 공개했던 KNOA 미사일은 복잡한 3단체 구조로 실전 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약했지만 새로운 설계는 2단체로 단순화시켜 신뢰성을 높였기 때문에 위협 수준이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탄두 모양이 둥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 기술 수준은 보통 둥근 형태에서 뾰족한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반대 형태로 미사일을 공개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 열병식에 관한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2년 전 공개한 뾰족한 형태의 탄두는 위장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 행진 때는 뾰족한 것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것이 기술 진화 수준에서 보면 아마 그게 위장용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이제 2년 지나서 금년도에는 그것이 둥 추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개발이 최초 형태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고열을 견디기 위해 탄두 형태를 뭉툭하게 바꿨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에 진입할 때 수천도에 달하는 마찰열을 제어하는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컨설팅 업체인 IHS 산하 전문지 IHS 제인스 인텔리전스 위클리는 지난 4월 분석에서 북한이 재진입 기술 등 여러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아직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8로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 외교관 2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기밀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 전문가는 지난 10월 말 VOA에 북한이 새롭게 공개한 KNOAC 사거리가 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옛 소련의 UR-100과 모양과 길이, 연료 추진제 등이 거의 같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탄두를 뭉툭하게 도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톤 정도의 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력 현실화가 상당 수준 진행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뭉툭한 핵탄두는 개발이 쉽고 고열에서 더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상대의 미사일 방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구조 설계 변경으로 잠재적 신뢰도는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크게 변형했기 때문에 실전 배치는 2020년 혹은 그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내년도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처가 꼽혔습니다. 북한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처가 내년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사나 방지행동센터는 최근 발표한 2016 방지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위기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과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내년에 가장 우려되는 1등급 위협 11개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군사도발 또는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은 중간 정도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폴 스테어스 방지행동센터 소장은 외교협회 자체 방송에서 북한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we know so little about the inner workings of that regime. You know, its leader Kim Jong-un is, you know, what is he?
북한 정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없으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데다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스테어스 소장은 북한 정권이 급변 사태 없이 연착륙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북한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기 위에 시리아 내전 악화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미국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등을 미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이 2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방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해 안에 타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을 전격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지 하루 만에 공식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처럼 기시다 외무상의 방한이 아베 총리의 특명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유창호 한국 외교부 공보 담당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이 12월 28일 당일 일정으로 방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 하루 전인 27일엔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제12차 국장급 협의도 갖습니다. 국장급 협의에는 한국에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그리고 일본에선 이시카네 키미히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석합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일 첫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국장급 협의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두 나라 외교 수장들이 직접 만나기 때문에 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담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회담에 하루 앞서 국장급 협의가 열려 사전 조율에 나선다는 점 또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와 달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최종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군 위안부 타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카드를 조금씩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금 설립과 책임과 사죄의 뜻을 담은 아베 총리의 서신 등을 조건으로 한국이 두 번 다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때문에 최종 타결을 섣불리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진전된 제안을 내놓고 성의 있게 협상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 언급을 더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올해도 순탄치 않았던 한반도 정세 속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과 함께 개성공단의 2015년을 돌아보고 이들 기업들의 바람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개성공단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 개성공단의 현황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 개성공단은 2004년 15개 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124개 기업이 입주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용지는 1단계 200필지 중에서 88필지만 준공을 해서 43% 입주율을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는 현재 5만 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며 한 2만여 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 개성공단 기업들의 올 한 해를 결산한다면 성장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남북 경협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개성공단만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주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누적 생산 30억 불을 돌파하면서 청신호를 보내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선방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를 되돌아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는 이 소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위기의 순간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 네. 올 연초에 북쪽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업 지급법에 있는 최저임금 5% 상한선을 5.18%로 인상하면서 남북 당국 간은 아주 팽팽하게 긴장을 했고 또한 입주 기업들은 아주 혼쭐이 났었습니다.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바람에 조업비 제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또 바이어들은 매우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달 비무장지대에서 폭발한 목함 지뢰 사건은 준전시 상황까지 가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긴장한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그 임금 줄다리기 당시의 상황이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상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종료가 돼가고 마무리가 돼간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이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로 이 남북 관계가 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이 개성공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임금 문제나 또는 목함 지뢰 사건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을 8.25의 극적인 합의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한시름을 덜게 됐는데 2013년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또한 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많은 기대를 낳게 됐습니다.
네. 토지 사용료 문제도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었는데 이 문제도 역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토지 사용료는 이제 그 엊그저께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예.
그 사이에 상당히 그 남북 간의 줄다리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임금 문제 못지않게 북쪽이 요구하는 수준하고 우리 정부가 또 요구하는 수준, 또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 서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많은 시간들을 협의해서 서로 만족스러운 입장으로 아주 극적으로 합의를 잘했습니다.
네, 이 토지 사용료 문제는 뭐 임금 문제 못지않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고 있었는데 합의에 이뤄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개성공단이 네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선결 과제라고 보십니까?
개성공단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 주요 이슈로 됐던 것은 삼통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 남북 간에는 여러 협의를 거쳐서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통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통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하루에 한 20여 차례의 규정대로만 허용이 되고 있어서 기업들은 입출 입시에 조금만 지나도 들어갈 수 없는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통신도 제한된 유선 통화만 허용하고 인터넷은 아직도 허용이 되지 않아서 업무상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통관도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길어서 기업들이 불만이 많고 계속 애로를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부족한 근로자 문제는 뭐 전혀 아직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해결돼야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좀 가동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분양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남북 당국 간이라든가 이제 고위급 회담 등을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의외로도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큰 틀에서 합의가 좀 이뤄지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행 조건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 가야 할 텐데 역시 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군요. 예. 이 남북 간의 이제 대화가 한 차례 열리긴 했습니다만 후속 회담 일정을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남북 간 당국 대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은 참 여태까지 개성공단이 시작되고 나서 많은 그 남북 경색에서 인내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히 남북 공동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무실도 다 만들어져 있어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좀 이루어져서 남북 당국 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받게 될 것이고, 특히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이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새는 이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조금 순조롭게 풀려서 이 개성공단도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를 다 함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과 함께 개성공단의 2015년을 돌아보고 공단 발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최근 25년 만에 전국 재정은행 일꾼대회를 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금융 기능을 정상화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평양에서 25년 만에 전국 재정은행 일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78년과 90년 두 차례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세 대회 모두 북한의 대외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열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석유 파동과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국가 재정 수입이 감소하던 1, 2차 대회 때처럼 이번 대회 역시 중국의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중국으로의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를 담당했던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점, 다시 말하자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서는 그러한 시점에 열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4년에 이어서 2015년 북중 그 무역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아마 올해서부터 북한 경제가 당분간 좀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자금을 어떻게 동원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그거를 담당하는 재정일꾼들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대회라 생각됩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8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북한의 대중 광물 수출은 지난해 3억 달러 이상 줄었습니다.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져 지난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철광석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0%나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무연탄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으며 특히 10월 한 달에만 33%나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자금 확보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서한에서 재정은행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자체 믿음직한 재정원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외화 정기예금과 외화카드, 전자상거래 도입과 같은 각종 금융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의 자금을 은행에 끌어들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2월 3일 이례적으로 조청년 기간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자금 수요를 국내 자금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인민생활 영역에서의 카드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5년 만에 재정은행 일꾼대회를 연 것은 무엇보다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화 확산으로 금융기능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는 장마당을 비롯한 이른바 비공식 경제가 발달하면서 권력기관과 결탁한 신흥부유층인 돈주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시행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으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은 북한 당국이 이번 대회를 통해 90년대 중반 이후 이뤄지고 있는 기업 간 현금 거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현금이라는 것을 할 때는 국가가 통제 가능했었어요. 그건. 그런데 이 현금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거다. 그래야지만 그 기업의 수입도 알 수 있고 얼마나 그 기업이 그 매출을 올렸는지, 기업의 시장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금 유통을 중심으로 한 국가 통제, 그거를 통한 재정예산 수입,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거죠.
이번 대회에서 과거와 달리 계획 경제를 뜻하는 원에 의한 통제 강화라는 표현 대신 기업체의 창발성과 주도성을 언급한 것도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전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강진 박사입니다.
종합시장 많이 들어서고 장마당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530 조치, 유기탈 조치들도 취하고 있고요. 사회주의적인 원칙을 계속 고수하되 지금 변화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통제도 강화하라 그런 차원이죠.
여기에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미국의 달러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북한의 원화를 대체하고 사금융이 확산되는 것도 북한 당국으로서는 고민거리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달러화가 총통화량의 30%를 초과하는 나라를 비공식적 달러화 국가로 분류하는데 북한 내 외화 유통 비중은 이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지난해 북한을 떠난 탈북자 146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채나 환전 등 사금융을 통해 한 달 평균 50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응답자가 50%에 달했습니다. 이는 외화벌이나 되거리 장사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대회를 통해 공식 금융기관의 기능을 회복해 사금융을 억제하고 북한 원화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입니다.
하나는 공식 금융기관들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어서 상당 부분 사금융이 공식 금융을 이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 원화가 화폐개혁 이후에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상당 부분 거래가 달러나 위안화로 대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 정부가 내자를 효과적으로 동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추진 중인 외화 정기예금을 비롯한 각종 금융조치들이 은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사금융에 비해 낮은 이자율 등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의 김석진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재정은행 일꾼대회에서 국가재정과 은행 시스템을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중국처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통해 주민들의 저축이 국영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2004년과 2006년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채택하는 등 한때 금융개혁 조짐을 보였지만 이후 다시 계획경제를 강화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의 망명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충분한 권리를 누린 탈북자의 미국 망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던 탈북자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률 전문 매체인 코트하우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제9 손해항소법원은 22일 지난 1998년 탈북해 이듬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2004년 미국으로 건너온 탈북자 장성길 씨의 망명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가 한국에서 대학에 다녔고 졸업 후 취직을 했으며 가까이 살고 있던 가족들과 교류하는 등 폭넓은 권리를 누렸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장 씨가 미국 법률상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망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04년 미국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장 씨는 한국에 사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이민법원 판사는 장 씨가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판사는 미국 법률상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 씨는 이 같은 이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한국은 오직 하나이며 단지 남북한으로 나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장 씨는 또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에게 미국의 망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의 같은 주장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302조, 즉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 때문에 난민 지위나 미국 망명 신청 자격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근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제구 순회항소법원은 22일 판결에서 망명 신청자가 다른 나라에서 확실하게 정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착이 이루어졌던 나라의 국적을 보유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그보다는 영구 거주 지위에 해당하는 어떤 제의를 받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 씨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전에 한국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 법을 장 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가 연방대법원에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191명입니다. 이들은 주로 태국 등 제3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에 정착했던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거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평양 시내 피자 전문점을 방문해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식당이 텅텅 비어있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출신으로 북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공개하고 있는 아람판 씨가 최근 평양의 피자 식당을 촬영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 6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된 지 3주가 지난 24일 현재 22,300명을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7분 3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판 씨가 평양에서 안내인 2명과 북한 전문 여행사인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 관계자와 함께 피자 식당을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저녁 무렵 평양에서 택시를 타고 금릉 1터널을 거쳐서 화려한 새 주거단지인 미래 과학자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53층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 건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 안내원들조차 새로 문을 연 류용성 이탈리아 특산물 식당의 위치를 알지 못해서 거리를 헤매다가 겨우 도착했습니다. 피자 식당은 대리석 바닥에 넓고 화려하고 깨끗했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벽에는 쇠고기 피자, 살라미 피자, 남새 피자, 나폴리 피자, 마리나라 피자 등 피자 14종과 스파게티 6종이 소개돼 있었습니다. 피자는 토마토 소스와 치즈, 각종 고명을 얹은 이탈리아 빵 요리이고 스파게티는 국수 요리입니다. 피자 가격은 북한 돈으로 300원에서 800원, 스파게티는 300원에서 500원이었습니다. 조리실은 개방형이어서 피자를 만드는 과정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갓 만들어진 피자가 서너 개 도착하자 일행은 맛있다고 감탄사를 연발하며 먹었습니다. 피자를 만든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조리하던 복장을 그대로 입고 노래방 기계 앞에서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동영상을 올린 아람판 씨는 북한에 10차례나 방문했다며 똑같은 전골 음식점에 가기 싫어서 피자 식당을 방문했다고 유튜브에 밝혔습니다. 22,300명을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이 동영상에는 200여 건의 소감도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는 북한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의 변화상이 놀랍고 한번 가보고 싶다. 평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다. 이 동영상을 보니 평양을 방문하면 재미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왔고 스웨덴인이 입국할 수 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의견은 피자 식당에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외국인 전용이냐는 의견, 미국의 피자 식당은 문을 닫을 시간에도 북한 피자 식당보다 사람이 많다라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또 동영상에 출연한 북한인 여성 안내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종업원들이 부른 노래의 제목도 궁금해했습니다. 또 식당에 몇 안 되는 손님들이 연기자가 아니냐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북한의 기아와 전력난, 생활고에 대한 우려 등 동영상과 무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 실태에 관한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는 특히 몽골과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소식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 실태에 북한 밖의 북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는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 실태에 대해 연구 조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몽골 2회, 폴란드 1회의 현장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북한 밖의 북한, 몽골과 폴란드 지역 세미나를 개최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발표를 맡은 이승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몽골 폴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밖에도 북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이승주 연구원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의 노동자가 5만 명 이상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최대 3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폴란드와 몽골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의 90% 이상을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북한 노동자의 몽골 진출은 2000년대 초중반 봉제, 수혜 및 건설, 도로 분야를 중심으로 약 200에서 500여 명 선을 유지해오다가 2008년 7월 몽골 북한 간 노동력 교환 협정에 의거 건설 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몽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설 호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대규모의 건설 노동자들이 파견을 나가 있었고 또 봉제 공장에 여공들이 한 80여 명 정도 나가 있어서 그 외에 직군으로는 이제 제조 공장에 일부 근무하거나 의사 또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는 수리공들 또 식당 종업원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폴란드의 북한 해외 노동자 역시 주로 건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경우에는 800여 명 중에 대부분 건설 노동자이고요. 굉장히 많은 규모가 나가 있고 한 300여 명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선소에 일하는 용접공들이 소규모로 나가 있고 의사라든지 토마토 원예 농장에 있는 여자 농장원들이 또 1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승주 연구원은 몽골과 폴란드의 북한 노동자들은 급여의 90% 이상을 국가에 상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몽골은 현재 건설 경기가 매우 둔화되고 있어서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북한 회사 내에서 소속이 돼서 작업반장에 의해서 임금을 전달을 받는데 본인의 원래 받아야 될 임금의 10%를 받게 돼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북한 회사 측이 직접 폴란드 회사 측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력 알선 업체를 통해 북한 인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란드에 나오는 노동자들은 그 회사 간의 계약을 할 때 인력 알선 업체가 중간 과정에서 끼게 되는데 그 인력 알선 업체에서 이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 당국에게 수입을 벌어들이는 수입원으로 인식을 하고 그들의 낮은 임금과 낮은 처우를 계약 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꼭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진호 경향신문 선임 기자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할 역할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최고 수준이지만 그 대부분은 현지 근로자들은 물론 여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만이 못한 그런 그 최저 수준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려고 나선다면은 북한 내보다는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진출을 굉장히 시장 개념으로 보자면은 이것이 셀러스 마켓이 아니라 바이어스 마켓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공급이 넘치는 수요가 부족한 상태죠. 북한 노동자국에서는 러시아라도 데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거리가 없어서 보고서에 나온 대로 청구 형태의 품을 팔거나 아니 임금 체불 또는 임금 미지급 등의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규남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대 국제관계학 연구소 박사는 북한과 폴란드의 관계를 짚어보면서 앞으로 북한과 폴란드의 경제 교류와 북한 노동자의 파견 규모에 대해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정부는 개발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경제부를 없애고 개발부를 신설을 했는데 이 개발부 장관을 부총리로 세워가지고 4천억 원 정도를 우리 돈 4천억 원 정도를 인프라 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지금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해양산업이 포함되고 있고요. 조선소, 그리고 지역개발,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이 다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폴란드인들이 이제 근로조건이 나아진다면, 정부 공약대로 만약에 나아진다면 그 가운데서 북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그러한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맡았는데요. 윤여상 소장은 북한은 해외 노동자를 외화벌이 대상으로 보고 임금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들은 파견된 국가에서 또 다른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있는 해당 국가와 기업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식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고 유엔과 국제사회, 한국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이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일인데요. 한국도 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휴일이었는데 오늘 한국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경기도 그렇고 미세먼지 가득한 날씨 때문이기도 해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의 명절이니까요. 이 크리스마스 날은 조촐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서울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명동성당에서 크리스마스 성탄 미사가 거행됐고요. 교회 성당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울 명동 등 시내 거리에 사람들도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물러났고요. 쾌청해진 날씨, 그리고 오늘은 38년 만에 크리스마스의 보름달을 뜨는 럭키문 데이였습니다. 덕분에 좀 특별하기를 기대하는 크리스마스 데이트족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의 제일 북적이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이 고속도로의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 되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승용차입니다. 겨울 설산에 있는 스키장이 있는 그 강원도, 바다와 여러 행락지가 있는 서해, 동해, 남해 각 지역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영동고속도로, 뭐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있는데요. 뭐 주요 고속도로, 설과 추석 명절, 여름 휴가 때처럼 고속도로 위에 주차장 풍경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여행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 요즘 연휴 때마다 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오늘도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외국으로 이른바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성탄 연휴 첫날인 오늘 인천공항에 출국자만 8만 명,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6만 6천 명 해서 14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을 기준으로 보자면 인천공항 출입국자 규모가 역대 가장 많은 수로 기록이 됐는데요.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사흘간의 크리스마스 연휴, 혹은 길게는 내년 1월 3일 일요일까지 열흘 정도 휴가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외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으로 사람들이 몰렸고요.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된 이 북적이는 인천공항의 모습, 대부분 학생들이 겨울방학이 끝나는 2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3월 1일까지 매일 15만 명씩 모두 해서 1000만 명 정도의 출입 목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 같은 이 특별한 날에는 연인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을 찾으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 한국 산악인들의 실화를 그려낸 영화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영화 봤어? 라고 그냥 인사처럼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영화 제목은 히말라야고요. 이 영화가 지금 단연 영화 흥행 1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을 시작한 지 오늘이 열흘째인데 정오를 넘긴 시각에 관객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열흘 만에 300만 명 관객, 이 한국 영화사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이고요. 상영 첫날 20만 3천 명을 3천 명이 이 영화를 본 데 이어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어제와 오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또 새로운 기록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예, 흥행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기 비결이 뭘지도 굉장히 궁금하군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더 궁금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04년에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가 목숨을 잃은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시 에베레스트로 오른 산악대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휴먼 원정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그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산악회 소속 회원들인데요.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에 성공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이 영화의 한 주인공 중 한 사람이 이 영화에서는 아주 큰 주인공이죠. 산악대원 중에 한 사람인 엄홍길 대장이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해서 백두산에도 올랐던 인물인데 한국에서 아주 최고의 산악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엄 대장이 설산에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동료들 생각에 더 이상 산행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동료의 시신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 네팔 히말라야로 향하는 휴먼 원정대를 꾸렸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2005년에 한국 MBC 방송사의 기록 영화로도 제작돼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네, 자 영화의 제목이 히말라야인 만큼 이 영화의 배경도 당연히 이 세계 최고봉들이 가득한 설산 히말라야였을 텐데 실제로 가서 히말라야에서 촬영을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팔 히말라야는 물론이고 영화의 어떤 촬영 편의를 위해서 프랑스 몽블랑에서도 촬영을 했습니다.
예.
영화 상영 시간이 124분인데요. 이 영화 내내 화면 가득하게 펼쳐지는 히말라야의 그 무게감에도 압도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주인공 엄홍길 대장 역의 배우 황정민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지난해 이맘때 상영돼서 또 한국 영화의 흥행 기록을 세웠던 영화 국제시장의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황정민 씨 외에도 한국의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관객들의 몰입을 더 깊게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전역에 이 영화 히말라야를 선보이는 상영관 수가 무려 1,009개입니다. 전체 상영관 3곳 가운데 한 곳이 이 히말라야를 잡고 있는 셈이고요. 히말라야 외에도 조선 내 그 마지막 호랑이와 명포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대호가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영화 스타워즈의 명성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이고 또 의미가 있는 영화임은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그나저나 궁금한 게요. 이 히말라야 희망 원정대는 동료의 시신을 수습했습니까? 궁금한데요.
아, 예, 알 알려드리고 싶기도 한데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 희망원정대가 올라야했던 목표가 히말라야 8,750m 지점이었습니다. 아,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울지 않은 관객이 없다 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국 영화 한국에서는 왜 영화 결말을 미리 얘기하면 감동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김샌다, 뭐 김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청취자들께서 언제 이 영화를 볼 수 있을지 좀 미래의 얘기 같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동과 여운을 좀 직접 느껴보시라고 오늘은 영화의 결말을 비밀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네. 아, 저도 정말 그 먼 훗날에 함께 이 남과 북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함께 보는 그런 모습을 잠깐 상상을 했는데 꼭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서울통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뉴스투데이 1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섭씨 2도 이상 오를 경우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환경회의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전 세계 195개국 대표들은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사상 최초로 각자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가스를 줄이고 이를 검증받는 절차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섭씨 2도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구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약속한 내용을 정기적인 조사와 독립적인 평가로 검증받는 투명한 체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 각종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는 2025년까지 부유한 선진국들은 매년 천억 달러를 마련해 가난한 국가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우리는 마침내 합의를 이루는데 성공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재앙적인 지구온난화를 막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제구조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캐리 장관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